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에 있죠. 이제 신명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그걸 인도하는 여호수아에서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다. 1절에 말하고 2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걸어왔는지 그 행진의 그 장소들을 그 노정들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라는 말씀입니다.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실까요? 행진한 것은 단순히 어떤 지리적인 뭐 여행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이 노정이란 어떤 여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행진한 것도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진해 왔습니다. 그 명령대로 행진한 것은 또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한 것을 또 하나님이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고 또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 진행한 것을 기록하라. 기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다음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나온 다음서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섭리해 주셨는가를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 장소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의 뜻 가운데 역사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여정, 어떤 여행 기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이 갈 곳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주권적인 그분의 뜻을, 뜻에 따라서 움직였는 것을 그들이 또한 거기서 행진한 것을 기록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그들이 첫째 달 다섯째 날에 라함셋은 애굽입니다. 라함셋을 떠났다고 합니다. 곧 유월절 다음날. 유월절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구속입니다.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고 그 유대인들이 아닌 어린 양의 문설주 피를 발라놓지 않은 집은 다 죽여버리죠.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유월절에 그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발라놓은 그 집은 넘어갑니다. 그게 유월절에 건너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건너뛴다는 말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구속해 주셨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건너뛰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대속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볼 때, 우리가 강의할 때, 함께 봤을 때 우리 기억하실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도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가르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로부터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라는 말은 구속의 주님으로 미리 알림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말세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제 부각이 된 거죠. 확실히 그동안에 예표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대속적인 그 보혈의 피가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의 제사나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이나 레위기의 속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축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가 1장 19절에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1장 20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미리,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벌써 다 미리 알려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알려지면 그는 구속의 주님으로 그의 피 공로가 다 창세 전부터 그렇게 예정이 되었고 구속의 주님으로 그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구속받을 것을 다 만세 전부터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진 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21절에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가 없었더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예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 하면요, 바로 그 유월절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구속,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3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날. 그러니까 대속받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부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됐지 않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건너뛰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 바로 다음날, 그 대속하자마자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바로 유월절 다음날 나왔다라는 것은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됐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인해서,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지금도 밖에 나가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해서도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유월절 다음날 바로 이 하나님의 대속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이 유월절 날,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구원의 시발점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왔다, 구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자 장자를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신들이 상징하는 것은 마귀의 권세입니다. 마귀의 권세로부터 또 해방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했다.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 그 죄의 상징이 그 배후 세력이 마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다는 것이 온전한 구속의 의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구속의 그 본질적인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로 리마인드시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 행진한 것을 다 조목조목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구원이 너희들의 어떤 공로, 너희들이 행한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Sovereign will of God. Salvation is achieved, done through the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뜻에 의해서 이 salvation is accomplished through the sovereign will of God.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그의 명령대로 다 적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이 은과 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여지는 거 그리고 자기 행위 노력도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 노력, 내가 가진 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분의 뜻과 의지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결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결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릴 때 결단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결단하고 구원받으라는 의미에서 결단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경우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주님 뜻 내가 결단해서 내가 나의 의지로 결단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자기의 결단,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 공로, 그분의 은혜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공로, 보혈의 공로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까지 예정됐다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정받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라고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노정을 따라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그게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서부터 38절, 36절까지는 시내에서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 그 다음에 예, 여기 가데스에 진을 쳤다고 했지 않습니까? 36절에 보면 그 37절에서는 가데스를 떠나서 우리 49절 읽지는 않았지만 요단강과 모압 평지의 진영,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서부터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들어가는 그 여정이 또 이제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땅을 뭐 그 다음 편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애굽에서 이 모압 평지까지 인도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그 특색이 있어요. 이 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여기서 보면 떠나 진을 치고 떠나 진을 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 여기서 이 장소가 다 합쳐서 합계가 42개 장소예요. 여기서 42 그 42개 장소 42개 장소를 여기서 이렇게 나열합니다. 나열하는 이유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실지하는 장소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장소에서 떠날 때 진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막 불순종하고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고 음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었는지.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요 불순종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섭리 가운데 그 불순종하는 모습까지도 다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한다는 것을 그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벌받고 수많은 사람이 불륜에 물려서 죽고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 세대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실패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시내에서 가데스까지 하나님의 은혜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런 와중에서 그들이 또한 범죄를 합니다. 여기서 범죄를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이 마라에서 막 불평하죠. 물이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라에서 물이 쓰고 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막 불평하고 그런 곳이 마라였어요. 여기서 9절에 나오죠. 그런데 마라를 떠나서 엘림에 이르니까 엘림에는 뭐가 있어요?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이건 광야에서 샘물 열둘이라는 것은 오아시스의 오아시스. 종료 70그루가 있으므로 이건 뭘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고난 후에 시련 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훈련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훈련을 시키세요. 훈련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백성들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으로 인도하세요. 그 훈련 과정이 뭐냐면 지금의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아가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많이 신뢰를 못했죠. 그러나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러한 역경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 훈련 과정에서 진정 그런 어떤 하드십이나 그런 어떤 곤고한 상황, 난광, 여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도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또 오아시스를 만나서 엘림이라는 곳에서 샘물 열둘과 종료 70그루가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어려움 가운데만 있지 않고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안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유월절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한 다음에 출애굽했을 때는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God is the one who actually redeem us.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eading us, 인도하시는 Under his provision, providential care.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진치고 하는 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신명기에서 그랬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연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안았다고 합니다. 함께했다는 거예요. 임재했다는 거죠. 그의 백성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그들이 realize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God was with them in the midst of a difficult situation, trial.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이 시험 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응하기를 원하셨는데 또한 그런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훈련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많은 사건 중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음식이 없어서 막 불평하고 그리고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도 있었고 막 죄를 졌을 때 여기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섭리 가운데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민수기 33장은 그 1세대들 광에서 죽은 40년 동안 죽은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는 거죠? 2세대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과거에 너희 조상들, 너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약속의 땅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과거에 출애굽했을 때 그 하나님, 너희 열조들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열조의 하나님, 하나님이 열조의 하나님 그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쭉쭉 나열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은 여기서 그 명령한 대로 그 행진한 것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크고 작은 일, 어려운 일 또한 어렵지 않은 일, 순탄했던 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서 추억하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할까? 뭘 생각해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아 그때 참 럭키다. 럭키라고 운이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굽이굽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은혜의 손길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믿는 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불어넣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서 깨달아야만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일, 너희 선조들이 어떻게 그 애굽에서부터 유월절을 통해서 그 유월절 때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속을 받았는지, 그것도부터 그 시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속의 시작. 그리고 이 광야에서 행진, 광야는 훈련을 받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약시대는 성화의 기간입니다. 성화의 시점, 성화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뭐냐면 영화를 말해주고 있어요. 천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곳이 우리의 목표 지점이요.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에 이 구원의 삶이 다 성취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반복하고 여기 있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하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과정을 통과합니다. 우리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성화의 그런 기관, 성화가 되어지는 그런 타임으로,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생각,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분의 신실함,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